사도행전 11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 말씀은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에루살렘 교회입니다. 에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처음 세워졌고, 그리고 에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교회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13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제3차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그리고 또 22절부터 시작을 해서 26절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충성되게 이렇게 잘 지도했던 지도자들, 특별히 그 바나바를 중심으로 지도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잘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구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3장 1절부터 나타나는 그 세계 선교,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선교도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와 함께 대규모의 핍박이 이제 초대교회에 닥치게 되고, 그 환란 때문에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졌던 성도들이 유대로도 흩어지고 사마리아로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났던 환란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니게, 이것은 이제 지중해 연안 쪽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두로 시돈이라는 도시가 다이 베니게 지역에 있는 도시고, 오늘날로 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흩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브로라고 해서 큰 섬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쪽에 큰 섬이 있었는데 그 구브로로도 흩어졌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은 오늘날에는 시리아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당시에는 이참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얼마였는가 하면 그 당시 약 50만이 넘는 인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세 번째, 그러니까 로마,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세 번째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는 항구였고 거대한 도시였기 때문에 오늘날 관점으로 하면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 종교적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때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지역에서 온 몇 사람이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들에게 말하면서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장, 11장 전반부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베드로 보고 정말 부정한 짐승들이 섞여 있을 때 그거 먹어라.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세 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를 찾을 때는 성령님이 친히 야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베드로 집에 고넬료 집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금기시 되어졌던 일,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일이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무명의 몇 명의 성도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왔던 무명의 성도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느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복음의 열정에 불타올라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도 깨트리고 넘어서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방인들, 그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복음의 열정에 불타올라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누구를 보내었느냐? 바나바를 보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24절 마지막을 보시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을 보면 이 또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영적 지도자였길래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23절을 보시면 첫 번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이르러 안디옥에 왔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첫 번째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 오늘날 제가 안디옥 교회를 갔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개척된 지 얼마 만에 성도들 숫자가 몇 명이 됐나, 그리고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전도를 많이 했나, 그리고 또 그 결과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귀한 사역을 하고 있나, 그리고 건물은 어떻고 재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가서 첫 번째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탁월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특별히 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첫 번째 갖추어야 될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참 교회가 뭐 참 이 문제가 생기면 다 뭐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참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갈 때는 사역자도 지도자들이 다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되면 가장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모든 우리 앞선 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제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남편,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정말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도 아내를 볼 때 아무리 사랑스럽고 좋아도 그 배후에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 이제 한국교회 어쩌면 좀 아픔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사람으로 마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똑같고 사업장도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있느냐? 사람들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나바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나바는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맹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짧은 권면 속에 뭐 다 담겨 있죠. 성도님들,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무엇이 생략되어 있죠?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마음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고 유혹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 말씀이 재밌는데, 24절은 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는가 하면, 왜냐하면, 바나바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그는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그리고 또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누가는 소개를 합니다. 성도님들,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자신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 좀 들으시면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는 그는 착한 사람이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면 다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저는 좀 약간 좀 삐딱한 사람이니까, 그때도 나쁜 사람이 많았구나. 저는 혹시 한번 옆에 우리 가족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서, 아이고, 착한 사람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는데, 착한 사람. 그럼 이제 이렇게 하셔야죠. 이제,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아멘.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야, 참,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다. 저는 참 이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좀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착한 사람인데. 근데 갈수록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많은데, 뭐가 빠질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인 거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욕을 얻어먹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세고 강해도 착한 사람 아니면 그거는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능력도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착한 사람 아니면, 우리 한국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한국 역사 속에 나쁜 짓한 사람들 누굽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나쁜 짓할수 있나요? 전부 다 나쁜 짓한 사람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은 아시죠? 뜻이 뭔가 하면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가득 담겨져서 이게 철철철 넘쳐날 때, 이것을 보고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존재가 있다면, 그의 영혼이 있다면, 만약 이것을 물로 가득 채운다면, 성령과 믿음을 물로 비유한다면, 꽉 채워서 이것이 철철 넘쳐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님을 물로 비유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차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그 성령 충만함도 다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과 믿음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흘러 넘칠 수 있을 만큼 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섬길 수 있도록 철철 넘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예배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철 넘쳐야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인간의 행동이 아니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흘러 넘쳐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 있으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먼저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보십시오. 그 결과 24절 마지막, 바로 이런 사역자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 우리 많은 중직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도 계시고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재직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가장 닮고 싶은 사역자는 누구십니까? 가장 닮고 싶은 성도는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성품이 착하고 좋고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나바의 또 하나, 어쩌면 가장 위대한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의 탁월함이 또 한 가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혼자가 사역을 해도 큰 무리를 주께 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만났고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함께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사울, 그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때 이제 양적인 성장에서 오늘날의 말로 하면 질적인 성장도 같이 동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확실히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기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나바는 본인이 탁월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바나바는 무엇을 했느냐?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인도 탁월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까지 자신이 직접 가서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면서 사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을 때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과거가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나중에 그가 방문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사도들까지도 이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이 사울의 회심이 정말 진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 바뀌었다, 이 사람 믿어도 된다, 그렇게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울로 하여금 그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단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꾸 문제, 긴장이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권면해서 사울로 하여금 고향 다소에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7, 8년 정도를 사울은 고향 다소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은 7년 동안 그가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랐지만 7년 동안 무명의 전도자로 그는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서 무명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세계 선교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울도 바울이 된 사울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을 발굴해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바나바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은 제 마음에는 하나의 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은 될 수도 없겠지만 저는 제가 바울이 되는 거는 포기하겠다. 그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사울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을 발굴하고 키우고 세워주고 싶다는 것. 제가 요즘 청년들 집회를 요즘은 좀 덜 나가는데 제가 청년들 집회를 가면은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뭐가 가슴 아프냐?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때 강사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강사들이 있는데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강사들이 대학생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2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최소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거의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뭐 제가 이유를 설명도 드릴 수 있는데 거의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청년들에게 설교했던 그분들이 20년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에 참 뭐 실패했다 그러면 너무 과언이 되고 해. 우리가 소홀히 했느냐?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키우는 일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소홀했습니다. 성도님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무명의 정말 고향에서 무명의 성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울, 그 사울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그가 알아보고 직접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동역합니다. 함께 동역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모든 성도들,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울은 앞으로 뭐가 되느냐? 세계 선교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우리 내일 교회가 참 이런 다음 세대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지만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참 또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섬겨야 되지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도전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교회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죄송한 말인데 제일 하기 쉬운 일은 뭐냐?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뭔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가끔 서울에 가면 요즘 뭐 내성교회 대학부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아직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때 200명도 채 되지 않은 대학생들이 모였던 교회에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덜 하지만 청년들 집회 가면 꼭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수련회에 이렇게 위로하러 오셨다가 제가 강사니까 대화를 나눕니다. 꼭 물으셔요. 목사님, 내성교회가 도대체 특별한 게 뭡니까? 도대체 내성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그 작은 교회 그리고 한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대학부 모임에서 어떻게 이런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럼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제가 내수동교에서 주셨던, 가졌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저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이 저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제가 25살 때 내수동교의 대학부 전도사를 맡았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도 전공도 물리학을 했던 사람이 그냥 신학교 두 달 만에 가서 그 사람에게 6개월 만에 신학교 들어간 사람에게 6개월 만에 대학부 그 참 유명했던 대학부를 제가 25살 때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저도 고생하고 애들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 생애 가장 복된 시간, 가장 놀라운 시간은 언제였느냐? 실패로 얼룩졌던 그 3년의 시간, 그 실패를 교회가 감당을 해줬습니다. 교회가 견뎌줬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는 사역을 제대로 못했지만 내성교회 대학부를 떠난 후에는 그때 실패를 발판 삼아서 저는 정말 많은 부분을 새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내일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고 싶었던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막아볼게. 너희들이 한번 열정 있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봐. 그리고 그들이 뭔가 하자 그러면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했어요. 왜? 사람들을 키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도 졌지만 정말 이 우리 내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키워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크려면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열정들을 소박하지만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1억 실패로 끝나도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미국의 유명한 케베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오늘날 같으면 몇십억을 만약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표를 쓰고 가니까 사장이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왜 사표 쓰냐? 당신이 그 실패의 그 어떤 쓰라린 교훈을 받는데 우리가 수십억 투자했는데 이제 그 기억을 발판 삼아서 네가 우리 회사를 세워야 되지. 지금 실패, 지금 사표 쓰면 어떻게 하냐. 성도님들, 실패도 뭐냐? 가장 큰 재산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한국교회를 볼 때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 이미 성숙되고 이미 이렇게 뭔가 자리가 잡혀진 훌륭해진 사람들을 써먹으려고 그러지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일에는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이 탁월했지만 무명이었고 그리고 그의 과거가 얼룩져 있었고 그리고 검증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졌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사울을 발굴해서 자신과 함께 1년 동안 동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하고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릴 때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29절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했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가 갖췄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먼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다음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모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세계 선교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세계 선교를 향해 첫 번째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안디옥 교회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교회, 과거, 어쩌면 우리 내일 교회도 원로 목사님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혁신적인 성도님들이었어요. 복음의 열정 때문에 인간이 만들었던 과감하게 그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렸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내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같이, 그리고 그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 사울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현실은 있지만 무엇이 빠질 수 있느냐? 미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교회의 미래는 달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뜻에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어디에 가장 먼저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 내일 교회에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내일 교회가,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복음의 열정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는 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내일교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있다고 이 대구 지역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대구 지역도 앞뒤가 꽉꽉 막혔고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앞뒤가 꽉꽉 막혔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끊임없이 혁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굳게 붙잡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혁신적인 복음의 열정 때문에 혁신적인 성도님들, 지도자들이 되고, 그리고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면하고 그들이 성품으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무장 충만한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해서 함께 동역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음성,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저는 우리 내일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 그 뜻을 알아차리고 듣고 알아차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